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을 선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모든 국가가 시대주류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각국의 이익과 동북아 평화 안정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9일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스스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9일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여괴 기업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1,150만 건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당초 일부 언론인들에게만 공개됐던 것으로 이번에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단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9일 VOA에 가장 큰 폭탄 선언은 시민들의 손에 권력을 돌려준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20만 개 이상 기업의 정보를 9일부터 자사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명, 인물 이름, 주소 등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 유출로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져서 아이슬란드 총리와 스페인 산업장관이 물러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9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에 연방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관련 법률이 시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주내 대학들의 관련 조치들을 9일까지 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팻 맥크로리 주지사는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대기업들과 시민단체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관련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 유혈 충돌을 잠재우려는 양국의 노력으로 일부 지역에서 충돌이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라타키아와 구타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투가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해 4월 말에 타결된 국제적인 휴전협정에 이들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나 최근 들어 시리아 내 몇몇 지역에서 휴전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레포시에서 유혈 충돌이 심각해서 지난 몇 주간 거의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9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알레포시의 휴전협정을 연장시키는 노력을 러시아와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들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원폭 투하 지역인 이들 두 곳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언젠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껏 이들 지역에 미국 역대 대통령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이는 자칫 미국이 2차 대전 중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사과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Our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lear.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eutral.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취재진이 북한의 현실을 외국 날조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추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대회에서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북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세계 비핵화 언급에 대해 전 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뉴욕에 주재하는 이 외교관리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제1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관리는 지난달 14일에도 VOA에 병진 노선은 세계 비핵화될 때까지 하루도 멈춤없이 계속 전진한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비핵화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안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다르며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Our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lear.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김 제1위원장의 세계 비핵화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준수하도록 하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 있지만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도발 자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김 제1위원장이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긍정적 정책 전환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North Korea uses this opportunity to make positive policy adjustments such as
그러면서 부족해져만 가는 재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 생활 개선에 쏟는 것을 북한이 추진해야 할 긍정적 정책의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6자 회담에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VOA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치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는 별 의미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e is saying that he supports President Obama and others in the world about abolition of.
켈리 전 차관보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또 당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인선도 공개됐는데요. 제7차 노동당 대회는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제1비서직을 겸하고 있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노동당 7차 대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4.25 문회회관에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대회에 정중히 제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6일 노동당 대회 개막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를 당의 최고 수위로 추대하는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뒤 이듬해 당 제1비서에 올랐고 이번에 당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당과 군에 걸쳐 절대적인 지위를 구축한 것입니다. 특히 당 위원장에 오른 것은 김일성 주석을 따르는 형태로 당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서는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비서는 아버지가 총비서 아닙니까? 영원한 총비서죠. 따라서 아버지 김정일을 제쳐놓고 다시 자기가 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총비서로 이미 김정일을 그 임명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번에 명칭을 달리하고 그 수위 자리를 만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노동당의 주요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외에 새롭게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당비서가 뽑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치국 위원 19명을 발표했는데 리수영 외무상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정치국 후보위원 9명도 선출됐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위원에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수길 동지, 태복 동지, 리수영 동지, 김평해 동지, 오수영 동지.
또 새로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도 11명 확정됐고 정무국도 신설됐습니다. 반면 서기국 인사는 발표되지 않아 폐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개막한 당대회는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된 폐막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폐회사를 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영국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한 뒤 추방했습니다. 북한 조선평화 옹호 전국민족위원회 관리 오룡일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북한의 법 질서를 위반하고 문화 풍습을 비난하는 등 현실을 왜곡 날조한 보도를 했다고 추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리텐슈타인 알프레드 왕자와 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학술 교류차 방북했을 때 동행한 이들 취재진은 지난 6일 공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항공기 탑승을 저지당한 뒤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고 BBC는 밝혔습니다.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김정일이 숨지고 나서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썼습니다. 또 지난 4일 김일성 대학 내부를 취재하면서 김일성 동상을 촬영하는 도중 북한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당하는 모습을 포함한 영상을 BBC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추방된 영국 BBC 취재진은 앞서 북한 최고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조차 할 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당대회 선전을 위해 해외 취재진 100여 명을 수용한 바 있는데요. 해외 매체에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컴퓨터실을 방문합니다.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인 리처드 로버츠 박사가 교직원에게 어떻게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지 알고 싶다고 묻습니다. 요즘 시대엔 과학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다며 직접 학생들의 사용 실태를 보고 싶다고 물은 겁니다. 하지만 좀 전까지 컴퓨터를 열심히 보고 있던 한 학생은 인터넷 연결을 하지 못한 채 매우 당황해합니다. 담당 교원이 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로버츠 박사가 교원에게 학생이 인터넷에 스스로 접속할 줄 모르느냐고 묻자 교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교원이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한 채 매우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질문을 던진 로버츠 박사도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서너 살 어린아이에서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며 21세기 지구촌 주민들의 일상이 된 이 인터넷을 북한 최고의 대학 학생들이 연결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4일 김일성 대학에서 발생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이들이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하는 척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학생들이 제대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언론들을 통해 여러 번 제기됐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지난 2008년 평양 외국어대 컴퓨터실을 방문해 기자가 직접 인터넷 접속을 시도했지만 전혀 연결할 수 없었다고 전했었습니다. 특히 이 대학 학생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이 미국인 기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괴관 당시 외무성 부상은 ABC 방송에 학생들이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인터넷 없이는 교육은 물론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국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각이란 게 국제사회의 지적입니다. 바깥 세계에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주식 투자 등 자금을 관리하는가 하면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기고 학교 수업도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년 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당국의 엄격한 검열을 받은 정보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올해 연례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관리와 특별히 선발된 소수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돼 허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BBC 방송은 김일성 대학 학생들과 유의장을 찾은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도와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 학생은 왜 북한이 핵무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 등 바깥 세계가 우리보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에서 1991년 핵무기를 철수했고 한국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건 외세의 공격 위협을 끊임없이 조장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이지만 북한은 이런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또 평양의 능라 유의장에서 활기차게 놀이기구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평양은 북한이 아니라고 평했습니다. 평양은 거품이며 평양 시민들은 지방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돌봄을 정부로부터 특별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대학생은 기자를 만난 게 외국인을 처음 접하는 것이라고 말해 평양조차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지 보여줬다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BBC 방송은 또 김일성 종합대학뿐 아니라 평양의 한 아동병원에서 국제평화재단 관계자들이 겪은 당황스러운 일을 소개했습니다. 병원 시설이 매우 현대화되어 있고 깨끗했지만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자문이사회 위원장인 리텐슈타인 공국 알프레드 왕자는 BBC에 병원의 의사들이 진짜 의사들이 아닌 것 같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BBC 기자는 병원 내 관계자들과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려면 피했다면서 모든 게 의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알프레드 왕자와 노벨상 수상자 3명은 지난 29일 평양에 도착해 대학들을 방문하며 학술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 등 일본 매체들은 4일 평양발로 북한 정부가 7차 노동당 대회를 선전하기 위해 많은 외국 매체들의 취재를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NHK 방송은 평양엔 현재 100명이 넘는 외국 취재진들이 있다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막을 내린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 공세라며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 입장부터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당대회 사흘째인 8일 채택한 당중앙위원회 결정서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물론 다양한 급의 대화와 협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상호 관심사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에 추종한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전면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심리전 방송과 삐라살포 등 일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북한 측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김 제1위원장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도발을 자행하면서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 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수없이 반복해온 주장으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남북대화와 관련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평화체제 협상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데 남북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평화 제스처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미 평화협상을 가정하고 남북관계 측면에서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두 트랙으로 북미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가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대화 제안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박근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모든 것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북한 제도 통일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이제 북한 중재 전략으로 삐라라든가 대북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면 자기들로서는 계속 핵개발이나 또 남북 대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 대회에서 천명하는 노선이나 정책이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며 발표하는 것인 만큼 한국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결정서에서 연방제 통일을 거듭 주장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지난 7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추진하고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6일부터 진행 중인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미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미한 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8일 진행된 7차 당대회 3일째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서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핵무력을 강화해 북한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대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서는 또 미국에 의한 핵전쟁 위험을 북한의 핵 억제력으로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 강국 반열에 들어선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봐야 한다며 북한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정서는 이어 북한이 핵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만큼 그에 맞게 대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론에서도 핵경제 병진 노선 등 핵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입으로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진 북한의 비핵화도 없다는 의미라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과거 핵 선제 불사용을 천명했다가 올해 들어 핵 선제 타격으로 입장을 뒤집은 전력이 있다며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당국 역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장은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수차례 핵 언급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핵을 앞세운 국가 비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정은 시기를 대표하는, 김정은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단어, 결국 핵무력 경제 병진노선이거든요. 이거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이끌어오고 이거로 다 모든 것을 했던 거거든요. 핵을 개발한다든가 또 핵에 돈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뭐랄까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인민들의 불만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핵 보유,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핵을 움켜쥐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핵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강성 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주장해온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또 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북한 애들은 이번에 당대회를 보면 비핵화는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병행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기대가 담긴 것인데 북한은 이제 우리는 비핵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정 박사는 이와 함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온 북한으로선 경제 분야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핵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는 어제 끝이 났는데요. 북한은 왜 지난 30여 년간 노동당 대회를 열지 않았던 걸까요? 또 1946년 첫 대회부터 1980년 여섯 번째 노동당 대회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이은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는 지난 1980년 10월에 열린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대회는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의 노선과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지도 기구입니다. 북한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당 대회를 통해 통치 이념과 노선 그리고 인사 문제를 정해왔습니다. 1946년에 열린 1차부터 4차 대회까지는 통상적인 당 대회에 해당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때는 당 규약을 개정하고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열린 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노동당의 성격은 크게 변합니다. 북한은 이때부터 새로운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으로 정적을 제거한 김일성 주석이 유일 영도체제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주체 사상을 모든 생활화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막스 레닌주의로부터 김일성주의로 바뀌는 그런 당대회가 제5차 당대회죠.
1980년에 열린 제6차 당대회는 김정일 후계 구도를 다진 행사였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이 대회를 통해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상무위원과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 등 고위 직책에 올랐습니다.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후계자 역할을 해온 김정일이지만 당대회를 통해 부자 세습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노동당 대회는 36년이라는 긴 공백기에 들어갑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당 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라는 게 가장 북한으로서는 위험한 시기죠. 어려운 시기죠. 79년에 등소평이가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개혁개방으로 가고요. 1989년에 가면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에 가면은 동서독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세가 전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2010년 9월. 북한은 44년 만에 당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 대회 대신 임시 전당대회 격인 당 대표자 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차 당 대표자 회를 통해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듬해인 2012년 4월에 4차 당 대표자회를 엽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대회를 통해 제1비서,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얻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이방과 우리 중의 최고 연대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표자회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이른바 선군 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을 활용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혔습니다. 2013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한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또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했던 정치국 회의를 부활시켜 주요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성택 처형도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다음 정부는 미 동맹과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내야 한다고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블슨 센터에서 열린 차기 미 대통령의 아시안의 국가안보 과제 관련 강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차기 미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일본 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next American president will have her eyes open on this issue. Must have. Must, I think, make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any threat to Japan or South Korea is inadmissible.
미국은 검증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30대 초반의 어린 북한 지도자가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갖도록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스 전 차관은 특히 이 메시지는 약효가 적은 북한보다 중국 정부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며 중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Chinese have to assure us that the North Koreans will not present a nu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n the next decade. I think that's an extraordinarily tough challenge.
과거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에서 두 번이나 대북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북핵 해결에 대해 미국에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 김정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개연성만으로 상황을 평가해 전략적 억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에도 단기적 부담이라는 게 번스 전 차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중 공조 속에 중국이 먼저 책임을 갖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뒤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 협상하는 순서로 풀어가야 한다고 번스 전 차관은 말했습니다.
The Chines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everage in the short term over North Korea. And together with the Chinese, we could then possibly see our way towards another.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며 중국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번스 전 차관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어린 지도자에게 미 서부 지역 주민들의 핵의 볼모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가 작동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은 앞으로 미국의 10년간 특별하고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은 내년 취임 후 중국과 앞으로의 북핵 10년에 관해 첫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번스 전 차관은 이날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는 동맹을 분열시키고 한일 동맹의 핵무장 용인을 발언하는 등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대통령령 초안에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세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운영은 물론 소유와 대여를 금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은 물론 의심 품목을 적재한 북한 항공기에 이착륙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도 결의 채택일인 3월 2일부터 90일 이내 폐쇄하고 러시아 내 북한은행 계좌 등도 대량 살상 무기와 연관됐다면 거래를 종료할 것과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이 광물에 대한 수입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안은 현재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가 된다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공식 문서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들도 이에 근거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의 결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은 약 8,4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의 약 9천만 달러에 비해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가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올해 들어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북한 두만강 유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실어나는 화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 핵실험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북한 두만강 유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운송된 화물의 양이 2016년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 교통 전문지 구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두만강역을 잇는 철도를 이용해 실어나른 화물의 양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5% 정도 줄어들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노선은 북한 두만강역을 통과해 라진까지 이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해당 노선을 통해 운송된 화물량은 약 44만 톤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만 톤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러시아 하산, 북한 두만강역 노선은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북한을 잇는 국제 철도 노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철도청은 하산 두만강역 노선 외에 그로데코보 중국 수이퍼너 노선 그리고 마할리노 중국 훈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새 국제 철도 노선을 이용한 화물 물동량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총 420만 톤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데코보 수이퍼너 노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물동량이 6.8% 정도 줄었고 마할리노 훈춘 노선은 3.8배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라진 하산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싣고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합물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8일 대북 독자 제재 하나로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3차 시범 사업을 끝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동안 한국 서울에서는 탈북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북한에서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네, 뉴스로 봤어요.
북한이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대회를 기해 지난 6일 서울역 광장에서 탈북 대학생들이 북한 당국에 주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촉구하면서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는데요.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서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작은 사건이 아닐 수는 없죠. 근데 북한은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몇백만이 이제 아사자를 이제 냈고 또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등 또 이제 감옥에 가두는 등 그들이 자유를 이제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 세습의 정당성이라든가 체제 우상화가 아닌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이제처럼 정말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을 이제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 국제사회에 북한 인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노동당 간부와 뭐 북한의 보위부,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상인, 이제 여성,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자기 입을 가지고 이제 북한 체제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정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이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나우 회원들을 비롯한 탈북 대학생 등 30여 명은 이날 캠페인, 즉 계몽운동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표현하는 몸짓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 주부 송윤주 씨입니다.
통일의 시대는 아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 대학생들 한국에도 굉장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리고 북한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된다면 세계를 또 나갈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면 그리고 또 지금 현실이 2만 8천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북한 인권 위에서 함께
비바람이 부는 날씨 탓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나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더 힘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이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참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 대학생인 김현희 씨는 이번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한국에서 살면서 잊고 살았던 북한의 현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되게 북한에 대해서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또 그러한 현실감이 더 와닿게 되고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참여해보니까 제가 뭔가 이런 캠페인 같은데 더 많이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갖게 되었어요. 북한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티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응하는 느낌 그런 거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실감 있게 보여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티켓에 있는 글 한자 한자가 뭔가 대변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나우의 해외협력팀장 지철호 씨는 지성호 대표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탈북한 지 10년이 됐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 저 자체가 거기서 왔다는 정체성을 자꾸 재확인 하다 보니까 내가 배불러도 이렇게 입고 사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쁜 일상에서 사는 건 당연하겠구나. 그렇지만 나마저 이렇게 서류를 안 내면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나 말로만 우리 북한이 한반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동기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요.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 물 마실 돈도 없이 했거든요. 물 마실 돈도 없이 하다가 이제는 좀 그나마 물 마실 돈은 좀 생겼고요. 근데 그냥 지금의 감사한 거는 물 마실 돈이 생겼다는 것보다 그만큼 저희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을 그만큼 그래도 북한 인권이나 아니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들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옛날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한 김정환 씨는 평소 지성호 대표의 활동을 보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행인분들이라도 잠깐이라도 시선을 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나 실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한편 나우는 향후에도 탈북 청년들과 연계해 북한 주민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정말 이제 북한 땅에 독재가 물러나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정말 남한 드라마를 함께 보고 정말 쌀밥에 고깃국을 함께 먹고 그리고 제주도로 이제 해외로 여행을 마음껏 이제 통제를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날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노력할 것이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함께 있으니까 더욱 힘내시고 이제 거짓된 뭐 이제 그런 선전이 아닌 정말 우리가 잘 살 그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립니다. 함경 남북도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높고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다소 잔잔합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알아보죠. 오늘 평안남도, 북도 모두 흐립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더 많아지겠고요. 또 평양 최저기온 조금 올랐습니다. 14도, 낮 최고기온 역시 조금 올라서 24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은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16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7도까지 올라갑니다. 강계는 최저 11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흐린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는군요. 해주 최저 15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14도,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용현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산, 풍산 지역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산 지역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장전은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0도 또 1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점차 늘어납니다. 청진, 운기, 성진, 삼지연 모두 오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끝으로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는 전해상에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바다 물결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 2m 내외입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역시 1m 아래로 잔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을 선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모든 국가가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각국의 이익과 동북아 평화 안정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9일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스스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주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민주당의 유력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물론 공화당 전층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9일 트위터에 공화당은 현재 이기적으로 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나는 선거에서 힐러리를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과 보수 공화당원들 간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9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 연방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관련 법률이 시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주내 대학들의 관련 조치들을 9일까지 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팻 맥크로리 주지사는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9일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여구의 기업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1,150만 건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당초 일부 언론인들에게만 공개됐던 것으로 이번에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단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는 9일 VOA에 가장 큰 폭탄 선언은 시민들의 손에 권력을 돌려준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20만 개 이상 기업의 정보를 9일부터 자사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명, 인물 이름, 주소 등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 유출로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져서 아이슬란드 총리와 스페인 산업장관이 물러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들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원폭 투하 지역인 이들 두 곳에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언젠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껏 이들 지역에 미국 역대 대통령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이는 자칫 미국이 2차 대전 중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참가 자격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정치 간섭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을 앞둔 차이잉원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타이완의 세계보건기구 참관국 지위 유지로 양안 관계가 더 악화될지 모른다고 발언한 뒤 나온 것입니다. 앞서 마샤오강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6일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자 앞으로 양안 관계의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